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북녘의 마중 식구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마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라자매님, 은미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9장으로 사울의 통치의 막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기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기름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방의 블레셋에 숨어있다는 이 현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라자매님과 은미자매님 나누어서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설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목사님,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네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사울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맞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아기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배신처럼 보이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원수로 삼았던 다윗이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과 한편을 먹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원수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장면이죠. 고대 전쟁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깃발을 만들어서 들고 갑니다. 그 깃발의 크기와 문양과 색깔들이 모두 그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멀리서 적군이 몰려올 때 그들이 세워놓은 깃발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많은지가 그 적군의 군사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깃발 아래서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윗은 배신자이고 이 전쟁을 이긴들 진들 다윗에게는 내 가족들, 내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29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는 자신의 현실 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섭리로 다윗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금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북조선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한 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배신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블레셋을 다시 배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뜻대로도 아기스의 뜻대로도 되지 않고 블레셋 장군들의 판단에 의해 전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은미자매님과 사라자매님 사무엘상 29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 장군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할 히브리 사람이다. 다윗이 전투 중에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전혀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하고 블레셋에게 신실하게 대했던 것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정말로 신뢰했던 것 같아요. 너는 내게 천사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친밀하게 상대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방 왕에게조차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에게 칼을 던지는 사울을 대할 때나 원수였던 아기스를 대할 때나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을 어떻게 대했는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다윗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 신뢰를 쌓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의 인정은 하나님이 다윗의 명예를 지키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계산으로 행동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윗이 정말로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가능성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가드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며 블레셋의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졌고 그것의 정치를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밀어내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다윗이 정말 블레셋에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특별히 종교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블레셋과 하나를 이루고 영향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썼다면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을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수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보면 12지파 모두가 다윗을 환영하지 않아서 10지파들은 사울의 나라를 계승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할 만한 수많은 핑계들을 나머지 10지파들은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블레셋의 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다윗은 어쩌면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환영받을 수 없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쫓겨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신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쉽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사울한테도 쫓겨나고 블레셋한테도 쫓겨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같았어요. 실패하고 흔들리고 때론 어쩔 수 없이 원수의 논리에 타협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손을 거두시잖아요.
맞아요. 사무엘상 29장은 아주 짧은 장인데도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적도 환상도 선지자의 말도 듣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를 판단하는 블레셋 이방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쫓겨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가 했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은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셨고 이후 이어지는 30장에서 시글락의 회복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다음 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오늘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돌아보면 참 많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좀 느끼려고 하는 부분은 매일매일의 삶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하루 가운데도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일어나는 모든 시간 네, 사건들과 일들이 결국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사실 힘든 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또 좋은 일은 더 감사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로 개입하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저는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자라는 것이 최근에 저의 삶의 목표이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 은미자매님은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여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앙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그 사람과는 불편하면 만나지 않고 뭐 힘들면 내 차로 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제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랬는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이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안정도 찾고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지금의 어떤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운동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육이 정말 찢어질 듯해서 정말 한 번도 더 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그 순간 들어야 진짜 근육이 형성되고 근력이 좋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마라톤에 출전했어요. 정말 그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출전했는데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완주를. 그런데 49.19를 다 달린 건 아니고 5km 마라톤, 10km 마라톤 뭐 그 하프 반만 달리는 반 마라톤을 출전할 수 있어서 각자 자기가 달릴 수 있는 길이보다 조금 더한 길이를 이제 신청해서 달렸는데 우리 모두가 자기의 목표치를 달성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멈추고 싶을 때 함께 달리면서 결국에는 완주를 하고 그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결국 함께 하나님이 달려주고 계시다라는 믿음,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는데 저는 다윗이 자기가 혼자인 것 같다라고 블레셋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일하신다기보다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블레셋에 있는 다윗. 하나님이 블레셋에는 안 계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블레셋,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한복판, 폭풍 중에 있는 바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귀한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악한 길에 가 있을 때에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었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그 골짜기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조차 그리고 내가 범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또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내 길이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겠는 그 암흑의 순간에조차 어둠을 대낮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둠을 대낮처럼 보고 계신대요. 우리는 낮에만 보이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장면,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장면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다윗의 결정과 다윗의 생각들을 대낮처럼 보고 계시다는 이 역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절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울며 매달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더 큰 실패에서 구해내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거절하셨을까 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였어요.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네 번 정도 이사를 다녔어요. 이사를 가야 할 때마다 마치 화분에서 나무를 뽑아서 화분을 가리하는 것처럼 나무가 몸살을 하잖아요.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한 번씩 몸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우린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하지? 왜 우리는 이 장소를 떠나야 하지? 라는 질문들 그리고 그 한 번 이사를 갈 때마다 몸살을 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지금은 그 순간마다 행하셨던 하나님의 간증이 남게 되고 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지고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야 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막상 이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또 어떤 결핍이 생기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 지금 왜 이러세요? 우리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왜 떠나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왔던 기억들이 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했다면 이렇게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2년이 차서 12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걸. 그때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걸.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온 것 같은 그 순간에 밤에 부르는 노래 시편 기자가 나는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다윗도 아마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블레셋에게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이 허무함을 공허함을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들을 다윗은 참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사람, 신실하게 대했던 사람마저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성숙함이 우리 안에 마중 식구들 안에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겪는 쫓겨남, 닫힌 문, 막힌 길은 반드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서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도록 사라자매님, 은미자매님 기도해 주시면 저도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많고 사람의 기대나 상황에 휘둘릴 때가 많은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않아야 할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제 욕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게 하시고 잠잠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길에서도 역사하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제가 가는 길이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뻔했지만 결국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가끔 실패처럼 느껴지는 일들, 막힌 길과 또 원치 않았던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그 지혜와 자비를 저의 삶에도 허락하시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였음을 또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시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보이는 어두운 순간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실패하고 만 것 같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두운 날들 속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노래하는 신실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지난주에 언니가 생일이어서 같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네. 네, 직접 또 미역국도 끓여주고 네, 그랬었습니다.
아우 착한 동생이네요.
네, 그럼요.
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맨날 공부만 하니까 아빠가 두부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두부를 원래 시장에서 보통 사서 먹잖아요.
네네.
근데 아빠가 해주셨는데 확실히 뭔가 시장에서 사 먹는 거랑은 맛이 다르더라고요.
오, 아버지가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추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되짚어 볼까요?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는데 그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다는 게 정말 은혜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해석해가는 게 재밌었고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을 넘어서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며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두 분 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보람 있네요. 두 자매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 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은혜롭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5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이제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으며 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후 이제 몇 시간 뒤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몇 시간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해할 만한 일이 이제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어떤 난감한 일이 벌어지려고 한 건가요?
이건 율법에 관련된 일인데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자,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밤새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다음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달아둘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범이나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공동으로 버려지는 장소에 버려지게 돼요. 그렇다는 건 그냥 놔뒀을 때 예수님의 시신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시신도 그냥 버려질 상황에 놓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놔두면 다른 시신과 섞여서 찾을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또 누구도 쉽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화제 인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또한 예수님과 한패로 여겨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괜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다가 사람들에게 찍힐 수 있어서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일반 백성은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는 게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난감한 일이 생겼다고 하신 거군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버려질 위기에 놓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공회의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보니 요셉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있죠. 먼저 요셉이 어디 출신이라고 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는 어떤 곳인가요?
아리마대는 지형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과 동일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선지자를 양성하고 배출해내는 지식의 요충지로 알려졌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요셉도 선지자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건가요?
당시에는 선지자로 교육받기보다는 전통적으로 학문과 학식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자 50절에서 또 요셉을 설명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죠?
공회의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공회의 의원이면 뭘 하는 사람이나요?
유대 사회에서 종교, 정치, 문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총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 정치, 문화의 모든 영역에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곳이었는데 공회의 회원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격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서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리마대 요셉 또한 공인이었는데 더군다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갔으니 많은 사람이 요셉을 주목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요셉은 모든 걸 알고도 빌라도를 찾아갔던 거군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맞아요. 앞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존재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의아하네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나자마자 용기를 잃고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간 거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죠. 이건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의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기에 안정적인 자기 자리를 다 잃을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 미소자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주장했을 때 그 사람이 주장한 신념과 철학이 가장 진실하게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그 신념과 철학이 가장 진실하게 보일 때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진실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 한 사람이 주장한 신념, 가치관, 철학, 이 모든 게 가장 진실하게 보일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때예요.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자기가 한 말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그렇게 다가갔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말만 하고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요셉도 굳이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충격으로 다가가서 마음의 변화를 이끌었던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신념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과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지만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나요?
악인들과 함께 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없이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두 명의 강도,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자. 자, 이게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도 말씀의 성취 안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본인이 전하신 말씀을 증명해내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아리마대 요셉을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었던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빌라도의 승낙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세마포에 정성스럽게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본인이 죽었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자기 무덤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무덤까지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줬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무덤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덤을 양보했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유대 사람들의 무덤은 대부분 한 개인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이 같이 붙인다는 건가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을 만든 후 가운데에 시신을 안치 않은 돌을 두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둔 후에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자,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해서 뼈만 남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1년 정도 지난 후 뼈만 남게 되었을 때 그 뼈를 추스러서 동굴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보관함에 뼈를 넣어두게 됩니다. 함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같은 무덤에서 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무덤이 아니라고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다 이러한 풍습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무덤은 끝을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시작을 의미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정작 자기 소유의 땅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땅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가문과 민족의 영역이자 사후 세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팔지 않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어도 여전히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사라의 죽음이 기회였어요.
사라의 죽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걸 명분 삼아서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구입한 땅이 막벨라 동굴이었고, 이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묻히면서 이곳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막벨라굴에서 언약의 백성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 거고요.
무덤을 내어줬다는 게 정말 새로운 의미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고 내어준 의미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세상 모든 이들은 오직 자기의 나라, 자기의 가문, 자기의 세상을 위해서 무덤을 파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바쁜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 무덤을 내어주었고, 그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야 할 변화이자 도전일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무덤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게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고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이들을 찾고 계세요. 바로 그런 자들의 삶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리마데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마데 요셉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아무도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아리마데 요셉이 어느 시점부터 행동이 달라졌다고 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결국 아리마데 요셉이 과감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건 아리마데 요셉이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리마데 요셉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무래도 아리마데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아리마데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더욱더 분명해지면 우리 또한 아리마데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태도를 바꾸어서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아리마데의 요셉의 모습, 우리 또한 그런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미소 자매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히 요구를 하잖아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다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다 그렇게 피하여 있을 때 기존에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요셉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네.
저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대할 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좀 평소에는 서툰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마음이 움직인다. 이것과 유사하게 요셉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들과 다르게 행동한 요셉의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을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십자가 사건이 마냥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도 아리마데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이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적절하게 하나님 께서 쓰임을 원하실 때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 또한 아리마데 요셉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